B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아래 우선 세계 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 및 모자 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자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2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지난 2016년 2월에 전면 중단된 뒤 이번까지 모두 9차례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8차례의 경우 한국 정부는 모두 불허하거나 승인을 유보한다고 통지한 바 있었습니다. 타이완이 아시아 나라로는 처음으로 오늘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수도 타이페이 입법원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관련 법안 통과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타이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동성부부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헌법재판소는 2년 시한을 주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했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새 법안은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타이완에서는 동성부부들은 관청에 결혼 등기를 할 수 있고 이성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동성결혼 인정이 진정한 평등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율리 마우로 스위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이란이 곧 대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중동에 항모 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이라크 주재 직원 가운데 일부를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대이란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안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모든 정부를 취합해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상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추락사고의 원인이 된 737 맥스 기종의 운항체제 개수를 마무리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잉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끝낸 뒤 미 연방항공청 FAA에 조종사 훈련 계획을 보냈고 FAA와 협력해 안전인증을 다시 획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AA는 오는 5월 23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각 나라 당국자들과 함께 새 운항체제와 조종사 훈련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737 맥스 기종이 언제 운항에 복귀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이번 여름에 운항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737 맥스 기종의 일부 운항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지난해와 올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각각 추락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달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표결이 끝난 뒤 본인의 사퇴 시한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어제 집권 보수당 지도부와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브렉시트 표결이 다시 실패하면 메이 총리가 사임할 것이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표결이 잇따라 좌절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집권 보수당이 패배하자 사퇴한 역을 받아왔습니다. 브렉시트 인준안은 지금까지 영국의회에 세 차례 표결이 올라갔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영국의회는 6월 첫째 주에 네 번째 표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에 매일 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관련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의 난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방북 승인이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한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200여 명은 지난달 30일 5월 중에 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전에 8차례 방북 신청은 모두 유보되거나 불허됐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애간장이 다 타다가 절망 끝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죠. 아주 환영합니다.
유 부회장은 아직도 북측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방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약 200여 명의 기업인들이 방북 신청을 한 상태라며 물리적으로 하루 만에 점검을 모두 마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회장은 기업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설비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 같은 설비가 3년 동안 방치돼 있었으니까 그 설비 보는 게 제일 시급하죠.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북 승인이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방치된 공장과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녹색섬유의 박영만 대표는 지난달 30일 방북 신청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건물 상태와 기계 설비 상태가 어떤지 가장 보고 싶다며 하지만 낙관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계 장치건 뭐 다 이렇게 실제로 있는 물건들이 관리가 지금 벌써 4년 차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2000년에 착공해 2005년부터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된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2016년 2월 10일 전격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북한 근로자 5만 5천여 명이 일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 아동 기금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 및 모자 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불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식량 문제는 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중국 은행들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15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은행 세 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사 명령문을 공개했습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은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하월 판사가 이 은행들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월 판사는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월 15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명령문에서 하월 판사는 법정 모독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테러 지원국의 핵무기 확산 행위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과거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국영 중국은행과 캐나다 노바스코샤 은행에 대해 비협조를 이유로 각각 매일 5만 달러, 2만 5천 달러씩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이번에도 5만 달러의 벌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은 액수의 벌금은 은행들에게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요청한 증거 제출 유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월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18일 이행 명령을 통해 세 곳의 중국 은행이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거나 출두하는 대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 회사와 불법 금융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은행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의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은행들이 이 정도의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 금융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 사례 등을 거론하며 재무부나 국무부보다 정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법당국이 나서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As I mentioned, the Justice Department is supposed to be independent. The Treasury Department really answers directly to the President, and we wrote the North Korea sanctions law.
또한 재무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만 법무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면서 북한 제재 법안을 마련할 때도 법무부가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애초 목적이었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석탄 항구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석탄 운송이 확인된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포 석탄 항구에서 또 다른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남포항에서 지난 한 달간 선박 최소 7척의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BOA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사실로 확인되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실제로 7척의 선박이 수출을 위해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게 확인된다면 우리는 매우 우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를 통해 남포의 석탄 항구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소 7척의 선박이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부 선박은 길이가 170여 미터에 달해 최근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길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해당 지점에서 또 다른 대형 선박 두 척이 발견돼 석탄 취급 항구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 한 척의 길이는 약 135m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한 상태였으며 내부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선박의 길이는 약 160m였으며 바로 옆 선박과 마찬가지로 화물 적재 공간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함께 갱신해 발표한 대북제재주의보에서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방식을 이용해 제재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역시 지난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불법 석탄 운송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7명 관련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북한에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며 중국의 난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일반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를 당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성폭력 위험에 놓인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탈북민 7명이 지난달 말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역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탈북민들은 현재 중국 랴오닝성의 한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해온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대표는 지난 14일 BOA의 해당 시설과 탈북자 일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적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영내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보호해달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을 앞두고 제기한 질의에서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인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겪는 과도한 처벌과 고문 등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의 구금 중인 탈북민 7명을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6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식량난을 도우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도적 기구들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북한 정부의 최근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퀸타나 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탈북민 7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한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Well, first, let me tell you that I am sent a communication to the Chinese government on this case.
그와 관련해 제가 이미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보고관 자격으로 중국 정부에 탈북민 7명을 북송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촉구했습니다. 붙잡힌 탈북민들의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이 북송에 대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낄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 등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겪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북송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언제 서한을 보내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촉구를 하셨나요?
I did it a week ago. Although it's not confidential, we are trying to preserve the communication with the Chinese.
일주일 전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게 기밀은 아니지만 중국 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한 요청을 할 때 통상 이렇게 소통합니다. 사실 우리는 탈북민들을 북송하지 말라는 요청을 중국 정부에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북송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참 다행이었죠. 하지만 현재 구금 중인 7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켜봅시다. 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환에 대해 중국 정부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Not yet. I believe actually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need to comply.
아직 없습니다. 저는 중국 당국에 유엔 난민 협약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탈북민은 송환되면 박해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송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해석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유감스럽게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연쇄적으로 시험 발사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평소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Definitely this kind of events discou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r those who want to help.
이런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국제사회나 북한 주민들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중립적으로 사람들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국제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상황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원칙을 적용해 자세히 분별하며 상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보편적 정례 검토 UPR 회의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장 호주 등 여러 나라가 국가의 돈을 군사비보다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쓰라고 권고했는데 북한 정부는 14일에 이런 권고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That's a very important recommendation. So definitely the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그것은 매우 중요한 권고 아닙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의 가장 큰 책임은 기본적인 민생을 돌보고 필요를 제공해야 할 북한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군사비와 민생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로서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삶 때문에 끊임없이 북한을 탈출하는 상황에 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전문가들은 UPR에서 인도적 지원 배분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북한 정부에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 기구들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is not true. As the UN reporter, I received information from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그들은 북한 당국이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규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대표단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이 북한 내 모든 지역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라는 선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권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선별적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등 모든 곳을 투명하게 개방해 인권 전문가들이 현장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 대표단은 UPR에서 정치범과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UPR 전에 국제사회에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촉구하셨는데 북한의 태도에 실망하셨다고요?
Yes, of course, but again, during their intervention, they recognized that they put in jail.
물론입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반국가주의자들을 위한 형 집행 교화소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반국가 범죄를 모든 분야에 적용합니다. 마치 무슨 헌법처럼 누구에게나 임의로 반국가 범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그 말은 오히려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세 번째 UPR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e attitude of the government in this process, the UPR process, continues to show
북한 정부의 태도는 계속 국제사회의 문을 열어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에 대한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개인적으로 UPR 메커니즘에 대해 다소 절망감을 느낍니다. 북한 대표단은 심사에서 편안하게 권고안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행입니다. 북한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게 큰 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세 나라 정상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십니까?
Let me go back to the Hanoi summit. I was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기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논의하겠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어 모든 것에 논의할 것이라고 대신 답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답변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인권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는지 들을 기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막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한국과 일본 방문 전망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미한 정상회담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Even though when someone puts them, the leaders, these leaders in a situation about
정상들에게 인권 문제도 회담 의제에 포함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며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유엔에 제출하는 저의 보고서에 계속해서 분명히 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입니다. 어떤 평화협정이나 일본인 납북자 합의문도 인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새 정상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부여한 보고관님의 존재 자체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어 북한 국민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To the people in North Korea, the first thing that I want to say is that I am a human rights expert from South America.
북한에 계신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남아메리카 인권 전문가입니다. 인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전선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의 전복이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북한이 세계 인권 선언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에 사는 누구나 식량과 교육, 보건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일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부터 최근 UN 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 결과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미 본토에 미치는 영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동맹국과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런 점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의 핵 무장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P의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의 전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위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로 진단했습니다. 에릭 에들만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을 평가해달라는 VOA 질문에 전에도 이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있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보이지만 미 행정부의 표현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과거 미 행정부는 이런 경우에 보다 잘 대처했었다며 당시엔 동맹의 이해관계도 동등하게 다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델만 전 차관은 또 이 같은 전략에는 쌍방향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을 분열시켜 물리치겠다는 북한의 분할 정복 전략에 한국 정부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도 같은 질문에 동맹국들과의 결속이야말로 최우선 외교정책 목표가 돼야 하는데 솔직히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do anything to try to drive wedges.
아울러 북한, 중국,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들 간 틈새를 벌리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며 이들 나라들은 그런 행동에 매우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 발언을 통해서도 미국이 본토 방어와 동맹 보호 의무를 별개로 간주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homeland is intricately linked to the security of our allies.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의 결속과 효율성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이런 이유로 미래의 미국과 동맹국 간 연대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델만 전 차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의 패권을 강화하고 확대해주는 동맹체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산을 갖지 못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므로써 열세를 만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a system of alliances that magnifies and multiplies U.S. power around the world.
특히 미국은 러시아 핵 역량 제어 등에 집중한 채 북한과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로의 핵 확산을 등한시함으로써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 우산이 아닌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have created perverse incentives for others to start thinking about developing their own.
에델만 전 차관은 그 중에서도 일본의 핵 보유 논의가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최근에는 한국과 독일에서도 자체 핵 억지력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토머스 만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이날 VOA에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 무기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 체계 간의 경계를 허물어 모호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ange, not of impact, right? And certainly for our allies.
이를 통해 미 본토와 동맹국을 모두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만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탄두를 양쪽 무기 체계에 모두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이 북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원점 선제 타격을 가할 경우 잠재적 목표물을 최대한 분산시켜 완전한 핵 제거가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다자협상 추진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이미 복잡하게 얽힌 미북 협상이 다자 체제로 전환된다면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로선 육자회담 등을 모색하는 것보다 미북 실무 협상을 재개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다자회담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body who can make the deals that the North Koreans want and need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the U.S. has to be a central part to this. And I always thought
갈루치 전 특사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외에 북한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아무도 없다면서 미국이 북핵 협상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100여 명이 테이블에 앉는 6자 회담장에서는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보려면 양자 회담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비핵화 협상이 다자 간 대화를 통해 효과를 보는 시기가 따로 있다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미북 간 협상 국면에 중국과 러시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주변국까지 참여할 경우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They have a particular interest tied to Prime Minister Abe's long-time focus on resolving the issue of abducted citizens. That
그러면서 일본은 아베 총리의 오랜 숙언인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이 사안이 일본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비핵화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은 아니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다만 미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ll, South Korea should be involved either in a trilateral format. Wi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or continuing as it has, talking to both sides and trying to bridge the gap.
한국이 미국, 북한과 함께 3자 형식의 회담에 참여하거나 미북 사이를 계속 오가며 간극을 메우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비핵화 관련 다자 회담을 열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6자 회담 형태의 다자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의 각국 간 틈을 벌릴 기회만 제공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What is needed at the moment is direct negotiations between Steve Biegun and his counterparts on the North Korean side. There are new negotiators now on the North Korean side, right?
이 와일더 전 보좌관은 현재 필요한 것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측 대화 상다자 간의 직접 협상이라며 그런 자리에서 육자회담을 재개할 이유를 찾는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3차 정상회담이나 다자회담이 아니라 미북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북한의 올해 1분기 대중 식량 수입액은 담배나 과일 수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손목시계 수출을 크게 늘렸는데 부품을 대거 수입해 완제품을 되파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1,800만 달러치의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BOA가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이 기간 밀가루 등 제분공업 생산품을 1,644만 달러, 쌀 등 곡물을 180만 달러치를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북한의 전체 대중 수입액이 4억 5,498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 수준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에 6.5%보다 수입 비중이 줄었습니다. 특히 제분공업 생산품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2,694만 달러의 수입액과 비교할 때 액수로는 약 1,000만 달러 이상, 비율로는 39% 감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전체 수입에서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액수도 줄인 겁니다. 제분공업 생산품과 곡물은 북한이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품목에서 각각 9번째와 46번째를 나타내 전체 수입 품목 리스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온 품목은 플라스틱이었고 이어 인조 필라멘트 등 인조 섬유, 과일 견과류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과일과 견과류의 경우 1분기 수입액이 2,600만 달러를 나타내 전체 수입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품목명이 명시된 1월의 자료에는 북한에 유입된 과일의 종류가 드러납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총 939만 7천 달러치의 과일류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는데 이 중 감귤 품목이 548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과가 299만 달러, 바나나 등 건조 과일이 39만 달러, 포도와 멜론이 각각 36만 달러와 13만 달러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입됐습니다. 과일은 최근 북한이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린 품목 중 하나입니다. 2016년 북한은 6,775만 달러치의 중국산 과일을 수입했고 2017년 수입액은 6,373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엔 약 2천만 달러가 늘어난 8,24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크게 늘린 제품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수입액이 1,879만 달러와 3,274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의 총액은 6,964만 달러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50% 이상 증가한 겁니다. 올해 1분기만을 놓고 볼 경우 북한의 대중 담배 수입액은 1,765만 달러로 제분 공업 생산품에 대한 수입액보다 앞섰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이 같은 수입 구조를 식량난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problem is it's the spring crop that they're talking about, which is vulnerable because of the drought.
배슨 전 고문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은 가뭄으로 인한 북한의 봄철 작물에 대한 것이라며 앞으로 몇 개월 후 수확 시기가 되면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기구 등이 제기하는 북한의 식량난은 약 3개월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가격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역 통계와 북한 내 시장 가격 변화 등을 토대로 볼 때 아직 식량난으로 보일 만한 조짐은 없다는 게 배슨 전 고문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올해 1분기 대중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4억 1,396만 달러로 올해는 약 4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6,888만 달러에서 5,323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늘고 수출이 줄어든 건 그만큼 대중 무역 적자 폭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1,812만 달러에 달하는 손목시계였습니다. 올해 1월 자료에는 손목시계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북한은 약 685만 달러어치의 시계 무브먼트, 즉 조립이 완성된 손목시계의 동력장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826만 달러에 달하는 시계 부분품을 수입했습니다.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돌려보내는 전형적인 주문 생산 방식 OEM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섬유 제품을 의류 완성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바 있지만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섬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단했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대체품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So watches are not sanctioned either the imports or the exports. So the North Korean entrepreneurs, I suspect.
브라운 교수는 시계가 수출입 제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인 또는 국영 기업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인 2017년 2분기 불과 2만 4천 달러어치의 시계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2017년 4분기 이 액수는 169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1분기 424만 달러를 기록한 북한의 대중 손목시계 수출은 4분기에 들어선 1,432만 달러를 나타내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넘겼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이 지난해 구금한 캐나다인 2명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절도한 혐의로 정식 체포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과 투자를 주선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나는 등 북한 관련 사업에 다수 관여해 주목됩니다.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발하게 대북 사업을 펼치던 캐나다인이 중국 당국에 정식 체포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등 두 명의 캐나다인들을 체포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검찰의 승인을 거쳐 마이클 코브릭은 외국을 위한 국가 기밀과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마이클 스페이버는 외국을 위해 불법으로 국가 기밀을 훔치고 제공한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각각 중국에서 구금됐으며 언론은 캐나다 당국이 멍완조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를 체포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성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캐나다인 두 명 모두 북한과 관련이 있어 주목됩니다. 앞서 미 언론은 국제위기그룹 ICG에서 일하는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은 북한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스페이버는 백두문화교류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과 투자를 주선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했으며 이때 로드먼 일행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드먼 일행은 3일간 원산시 근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트스키를 탔습니다. 스페이버는 이 밖에도 케임브리지, 하버드,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수진의 북한 방문을 주선했고 평양에서 열리는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끌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이버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이후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미국 모금 사이트에서 미화 만 달러 상당의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지만 해당 사이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중단하고 환불했습니다. 지인들은 스페이버가 대북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모금 활동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우려해 모금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 참전 영사들의 희생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 예배 건립 모금 운동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만 6,574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추모 예배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에서 미국의 지역정부와 민간단체에 발송한 서한에는 한국전 당시 희생된 용사들과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해를 찾지 못하는 실종자들의 죽음을 명예롭게 하는 일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도 실었습니다. 이 서한은 추모 예배 건립을 가능하게 한 지난 2016년 10월 7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예배 건립에 관한 법안의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샘 존슨 공화당 의원과 찰스 랭글, 존 모니어스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전을 기억하게 하고 미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법은 추모 예배 건립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맡으며 참전용사, 즉 전사자와 부상자, 실종자와 전쟁 포로의 명단을 새기고 No Federal Funds, 즉 연방정부의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건립에 필요한 비용, 즉 조형물의 설계와 허가, 건설, 품질 보증 등 건립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3월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윌리엄 웨버 대령은 VOA에 참전용사 한 명의 이름을 벽에 새기는 비용이 $410가 들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웨버 이사장은 미 전역 지역 정부와 민간 기업과 단체에 서한을 발송해 참여를 촉구하는 범국민 기금 모금 프로젝트 프로그램 410을 소개했습니다. 모금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8년엔 모금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 5월 현재 이 재단은 63만 달러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재단의 리처드 딘 부의장은 VOA에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과 앞으로 예상하는 기금 규모를 소개했습니다.
We have $630,000 raised right now and we have a little over $900,000 pledged for donations.
현재까지 재단에 도착한 금액은 63만 달러며 지역 정부와 민간단체나 개인이 약정한 금액이 90만 달러라는 설명입니다. 딘 부의장은 추모의 벽 건립에 필요한 총액은 이름을 새기는 비용 1,500만 달러를 포함해 2,5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23개 카운티 군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고 미 동부 메릴랜드주의 몇 개 군과 민간단체, 그리고 한국의 재향군인회가 모금한 기금까지 합하면 90만 달러가 올해 여름까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만 달러를 약정했고 절반을 모금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서한을 발송한 지역 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응답을 보낸 곳은 메릴랜드의 하포드 카운티입니다. 딘 부의장은 하포드 카운티 행정부의 베리 글래스만 군수의 도움이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베리 글래스만 하포드 군수는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전 참전에 목숨을 바친 30명의 하포드 카운티 시민의 이름을 기리는데 12,000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래스만 군수는 재향 군인들을 언제나 지지한다고 밝히며 현재 메릴랜드주에서 6개 군이 기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메릴랜드 카운티 협의회 대표로서 카운티 행정부의 모금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래스만 군수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일원 모두에게 감사하며 이 벽이 잊혀진 영웅 가족들을 보여주며 차세대들이 이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63만 달러는 모두 메릴랜드주 5개 군정보들이 보낸 기금입니다. 지난해 4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유미 호건 여사는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메릴랜드 주에서 모금 활동이 활발한 것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16주년 동안 첫 한인 퍼스트 레이디로서 6.25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워싱턴 DC에 세워질 추모의 벽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는 베트남 참전비와 달리 한국전 참전비에 전사자 명단이 없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이란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을 분쟁으로 인식해 주목받지 못하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고령의 참전용사자들의 생전에 추모의 벽 건립이 실현되길 소망했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는 지난해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에서 처음으로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만찬을 열었고 오는 7월 15일 메릴랜드주 상원 빌딩에서 첫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을 위한 만찬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딘 부의장은 유미 호건 여사의 노력은 지역 정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he is supportive of the wall, thinks it's a good cause, and she's very supportive of the Korean War vets. In fact, she's hosting an event at the governor's
이런 가운데 딘 부의장은 아리조나, 유타, 버지니아, 델러웨어 주의 지역 정부에 협조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풀타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라는 부족한 인력은 기금 모금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의 비용과 성과를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해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Most people don't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Korean War, of the human cost as well as the efforts that were achieved, and they can actually see what
한국전쟁이 많은 희생을 만들었던 만큼 한국의 경제와 민주주의가 큰 발전을 이뤘다며 이들의 희생이 걸음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딘 부의장은 그러면서 80세가 넘는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존하는 만큼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딘 부의장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할아버지는 아직도 실종된 상태라며 이 일은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My grandfather served in the Korean War, and my father served in the Korean War, and my grandfather is still missing in action in the Korean War. So I never met him. You know, I was born after he was missing in action, and my mother still pursued the cause of trying to find his remains until she passed away 10 years ago.
자신은 할아버지가 실종된 후 태어났고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유해를 늘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무덤도 비석도 없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유족들이 찾아갈 곳은 워싱턴 DC의 한국전 기념공원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는 리처드 딘 부의장. 이들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참전 용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긴 추모의 벽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딘 부의장은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3년 5월 17일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If the many allegations made to this day are true, then the burglars who broke into the headquarters.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을 뒤흔든 권력형 정치 비리 사건을 말합니다. 발단이 된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 DC의 건물 이름을 따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972년 6월 17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건물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은 건물 아래쪽 계단의 후미진 곳과 주차장 사이의 문이 접착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워터게이트 호텔에 입주해 있던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실에 불법 침입한 5명의 괴한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된 범인들은 끝까지 단순 절도임을 주장했으나 단순 절도범을 위해 비싼 수임료의 거물급 변호사가 선임되고 이들이 지니고 있던 수첩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연락처가 기록된 수첩을 지닌 채로 검거되면서 이 사건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에서 알렉산더 버터필드 전 대통령 부보좌관이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장치가 설치돼 있고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시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는 폭로를 하게 됩니다. 청문회 당시 닉슨 정권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정권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벌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닉슨은 이듬해인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로써 닉슨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도중 사임한 대통령이 됩니다. 1954년 5월 17일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흑인 차별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소송에서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 캔자스주에 살고 있던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 근처에 있던 백인 학교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자 캔자스주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의 변호사는 흑인 학교는 백인 학교에 비해 대체로 열악하다며 이는 흑인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54년 5월 17일 공공교육 분야에서 인종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브라운 판결은 이후 미국 교육계에 인종차별을 폐지시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